예, 이제 한 시간만 하면 끝나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과 또 섬김의 축복과 자세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1960년대에 그 미국을 위시해서 세계적으로 기성시대의 그 리더십에 도전하는, 반항하는 그런 문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히피 문화가 막 유행을 하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 사제들의 목회자들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권위의 권위. 산상보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 권위가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권위는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해요. 권위주의가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리더들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옷을 벗고 떠나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권위가 부여되지 않으니까 카리스마 무브먼트, 성령 운동을 통해서 권위를 회복하려고 해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부여해 줘요. 그래서 집사 때보다 장로로 이렇게 기름부 세워주면 권위가 좀 생기잖아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목회자나 그 평신도 리더들의 본인의 그 실력과 그 헌신에 의해서 권위가 추가돼요. 그런데 장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옷을 많이 벗고 두 번째로는 성령운동, 카리스마 무브먼트를 통해서 권위를 회복하려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는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 교회 안에서 이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초교파적으로 이 성령운동이 크게 확장돼요. 제가 88년도에 나성영락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엔가 그 캐도릭들이 하는 성령운동 그룹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와서 한 시간 강의를 해달. 그래서 제가 가야 하느냐 말하느냐 하느냐 고민하다가 갔어요. 왜? 우리 목회자는 불신자들이 원해도 가서 전도해야 되잖아. 갔더니 4천 명 이상이 모였어. 큰 대학교 강당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부르는 복음성과 그대로 불러요. 전혀 캐도릭의 미사하고는 다른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1989년 말부터 90년대 동구권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또 아프리카에서 큰 성령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20년대 30년대 일어난 것을 성령의 제1물결, 60년대에서 80년대 중반에 일어난 물결을 성령의 제2의 물결, 1989년도 이후에 일어난 물결을 성령의 제3의 물결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독특한 리더십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것이 섬김의 리더십, 서빙 서번트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사실은 서빙 서번트 리더십. 요새는 세상의 정치가나 모든 기업가도 예수님의 서빙 서번트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 회중이 따라가요. 존경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도 1960년대 이후는 우리 사회가 기능주의 사회가 돼. 기능주의 사회. 그래서 어떤 포지션, 그 위치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요새는 대통령도 대통령 노릇을 잘하면 국민이 존경하고 따라줘요. 교수도 마찬가지.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리더들도 마찬가지. 그 롤을 역할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도 우습게 봐요. 아이들까지도 대통령을 막 욕하는 세상. 그래서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는 그런 기능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영적 리더십, 교회 리더십에 또 하나의 특수성이 있어요. 세상의 지위는 역할만 잘하면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받아. 예를 들면 의사는 병만 잘 고치면 돼요. 이혼을 했거나 남의 돈 한 천만 원을 떼먹어도 크게 문제시잖아요. 그분에게 가면 백발백중 병을 고쳐준다면 그분을 찾아가요. 그분의 권위 인정해줘. 메카닉도 마찬가지. 그분에 가면 틀림없이 기계를 고친다고 하면 그분의 사생활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 안 해요. 사실 정치가도 그 인격인 인테그리티가 필요해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때 정치를 잘하니까 스캔들 있지만은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영적 리더십은 전혀 달라. 아무리 설교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평신도 리더나 목회자도 크게 스캔들을 가지게 되면 데미지를 받아. 여러분 그 텔레비전 그 설교 과정에 짐 베이커나 짐 스와가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 그 스캔들이 생기면서 권위가 다 떨어지면서 회중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이 영적 리더는 그 인격과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터그레이션 돼 있어. 통합돼 있어. 세상의 메카닉이나 의사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어. 인격과 그분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그러나 영적 리더는 이 인격과 역할이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도덕적으로 실패하면은 그 리더십이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특수성이다. 우리 리더에게는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태스크 롤.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 집사, 권사, 속장 세우는 이유가 그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리더에게는 역할도 잘해야지만은 그룹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의 리더십을 공부해보면 태스크 오리엔티드 리더십보다는 피플 오리엔티드 리더십을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상관관계에서 과제가 아주 좋으면 하나로 뭉쳐요. 또 하나로 뭉쳐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건축이라는 과제. 이 교회가 이민교회만 세 가지 때 문제가 돼요. 건축할 때 좀 문제가 돼요. 너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가 안 이루어질 때가. 두 번째는 담임 목사를 모실 때 또 의견의 일치가 잘 못 이루어져서 어려움을 생기는. 세 번째는 평신도 리더들 세울 적에 또 섭섭해지고 시험에 드는 분이 종종 생겨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우간 이 태스크와 그룹 유니티는 하나 상관관계에서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적에 그 고신계통의 제1교회라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를 봤어요. 미국 교회를 얻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 한국에서 오신 강사를 모시고 부흥했는데 막 박수치고 밤에도 찬송하고 철회하고 막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에 막 수십 대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소란을 피우니까 백인 동네 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컴플레인했어요.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동네가 안 시끄러운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게 백인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다가 두 달 후에 이 교회를 떠나달라고 통지를 했어요. 온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부흥에 한 번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나가라 그런다고 막 섭섭해서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3년 작정 헌금을 했어요. 작정. 그래가지고 200만 불짜리 건물 하나 사버렸어. 그리고 저를 보고 설교를 하고 해서 제가 입당 감사회 때가 설교했어. 근데 예배 순서에 아주 독특한 순서가 있었어요. 전에 보던 백인교회 담임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순서가 있어. 그때 너무 섭섭했대요.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상처를 받았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나가라고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작정헌금해서 예배당을 산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쫓아낸 백인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이 과업과 그룹 유니티는 상관관계, 상관관계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발루에이션 롤이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궤도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 권위가 손상되는 줄 알고 우리 리더들이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물리적으로.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발 자전거를 타면 위험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발 자전거를 타면 안전해요. 안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태스크 롤과 또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과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의 롤을 통해서 더 안전한 그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해보면 갈등 속에서 어떻게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가, 이거 큰 과제예요. 이민 목회도 한국의 목회나 미국 주류사의 목회 꼭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특수성이 있어요. 이중문화권, 다중문화권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갈등이 많아. 이민교회 보세요. 저희가 성비는 영락교회다 보면 장로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성결교인도 있고 또 천주교인 성공회까지 있어요. 순복음교인도 있고. 또 같은 장로교회도 고신계통에서 기장에서 오신 분, 합동에서 뭐 통합에서 다 있어요. 저희 교단은 통합 측에 속하지만은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대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부산과 전주에서 오신 분. 같은 서울에서 오신 분 중에도 서울 영락교에서 오신 분, 세문안에서 오신 분, 연동교에서 오신 분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을 표준으로 삼아. 그래서 서울 영락교에서 오신 분은 한경직 목사님식으로 해야 만족해, 해피해요. 조금만 틀려도 자꾸 비판해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 근데 수십 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30년, 35년 지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성 영락교로서의 전통이 세워져요. 세워져가지고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류교회나 한인교회보다 이민교회는 갈등이 10배 정도 많아. 그래서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재직들은 어떻게 이 갈등 속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 여러분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갈등은 늘 부정적으로 다루면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다루면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성장의 밑거름이 돼요. 제 아들이 MBA 공부를 했어요. 한 분은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목사님들이 MBA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MBA 공부를 하면 휴먼 릴레이션십이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니고시에이션 하느냐 이런 걸 많이 훈련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신학을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많이 발휘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돼. 특별히 결정을 하는 과제가 있어요, 리더들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장이 한번 결정을 잘못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세월호 사건이 터져. 수천 명의 선원을 태운 것을 파손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리더들이 계속 가장 중요한 게 디시션 메이킹인데 제가 사실 칠판 하나를 좀 부탁했는데 제대로 못해서 제가 좀 이렇게 글씨를 썼으면 좋겠는 못합니다만은 어느 공동체든지 20% 정도가 동의할 적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도 80%가 이해하지 못할 적에 결정을 하면 리더가 쫓겨나요. 서바이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동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 2%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8%는 제일 먼저 그 열차를 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60%는 중간에 있어요. 상황을 살펴요. 대세가 어디로 기울어지나 살피다가 조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8%는 끝까지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가 마지막 열차를 타요. 그리고 마지막 2%는 끝까지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반대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분이.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 근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을 때 목회자가 더 겸손해져요.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예수님도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실패작인데 100% 동의를 받아서 목회한다는 건 교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80% 이상이 이해하고 따라올 때 디시션 메이킹을 해요. 그 전에 하면 리더가 서바이벌 못해요. 근데 사실은 이 20%가 반대해도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20%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의 20%는 80%보다 영향이 커요. 이 한 공동체 속에 20%, 80% 원리가 있어요. 20%가 influencing 그룹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이번 새로운 목사님은 설교도 좋고 인품도 좋고 리더십이 좋다면 80%는 앵무새처럼 이번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도 좋고 인격도 좋고 리더십도 좋다 따라와요. 그런데 그 20%에 해당하는 당회원들, 안수집사, 권사, 속장들 그룹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가 약하다면 80%는 앵무새처럼 이번에 오신 목사 설교가 약하다 이렇게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이 20% 속하는 평신도 리더들과 손을 꽉 잡고 하나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 목회가 역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장로교 시스템은 5%도 안 되는 당회원과의 관계가 깨지면 목회가 힘들어져.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박영은 목사님이 섬기셨던 동양선교교회 박광철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댔어요. 아마 90% 이상의 교인들이 적극적 지지했어요. 그런데 당회원과의 릴레이션이 깨지면서 결국 4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후에 강준민 목사님 오셨는데 참 목회를 잘했어요. 많은 교인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원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분열되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5%도 안 되는 소수지만은 80%가 동의해도 그 20%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별히 리더십 차원에서는 20%를 선발이 되어서 팀워크를 해야 되지만은 사역 차원에서는 또 달라요. 이 80%를 섬겨줘야 돼. 믿음이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또 가난하고 병들었고 신분도 확실치 않고 이런 분들을 교회가 섬겨줘요. 소외된 사람을 섬겨줘요. 미국 교회 목회를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한 공동체 속에서 창의적인 목회를 하는 분이 5%. 그리고 15%는 그 5%를 모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한 20% 그래도 상당히 창의적으로 목회해요. 80%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 목회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80%, 98% 회중에 목회자의 비전이나 평신도들의 목회 비전을 따라오게 하느냐. 이것이 리더십. 시간이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은퇴할 때까지도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말하자면 모든 회중으로 하여금 3M이라고 그러잖아요. Maturity, 리더십의 인격의 성숙성이 중요해. 두 번째는 motivation, 동기부여할 줄. 동기부여해서 모빌리제이션. 모든 회중이 그 목회자에게 준 비전이 자기 비전이라 생각하고 목회자에게 준 비전이라 생각할 때 수동적이 돼요. 생명 안 바쳐요. 그러나 목회자를 통해서 준 비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생명을 바쳐요. 순교까지 해요. 그렇게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헌신하게 하느냐. 이것이 리더십이죠. 리더십. 리더십.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지에서 정보를 제공해. 무지에서 정보를. 사람은 몰라서 반대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한 후 개인들에게 그 생각을 주입시켜줘야 돼. 그리고 주입해서 설득의 단계로 가야 돼. 설득을 당하기 시작하면 설득하게 되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서투른 시도에서 완숙한 시도로 나가게 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결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리더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88년도에 나성형학교를 갔는데 89년도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온 교인이 새 성전을 옮겼으니까 성전을 채우는 전도운동을 하자 했더니 당회원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 찾아오는 교인도 다 정착 못 시키는데 왜 또 전도를 해야 하느냐 그래요. 그 제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면 이미 있는 교인들을 정말 전도한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표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도 김경 목사님도 제자 훈련하자 말 못 들어봤는데 제자 훈련이 뭐라고 뭐냐고 뭐래.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한 그거를 이제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 1대1 제자 양육을 해서 당회원 안수집사 권사시키고 그분들이 서리집사 평신도를 해서 1년에 첫해에 800명이 1대1 제자 양육에 동참해서 그러면서 교회가 막 변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 해에 전도회로 정했어요. 총동원 전도회를 6월 30일로 정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한 2,500명 모일 때니까 15,000명 동원을 이제 목표로 세웠어요. 어른 만 명, 청년들, 아이들, 주일학교 5,000명. 그랬더니, 야, 이게 될까? 모두 의심을 해요. 반신반의. 그저 목사가 하자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략실을 만들고 막 교인들에게 예수 복음 잔치가 뭔가 설명을 하고 간증시키고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막 하면서 6월 30일 디데이로 하고 3만 명을 초청하도록 했어요. 본인이 전도해서 그분의 주소를 쓰고 그거를 교회 보내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분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6월 30일 날. 6월 30일 주일날이 됐는데 7시가 이제 1부 예배, 9시가 2부 예배, 11시가 3부 예배, 그리고 1시가 그 다음 7번 예배. 낮 6번은 같은 설교를 하고 저녁을 마지막 축제로서 제가 다른 설교를 했어요. 1시는 영어권에 줬어요. 영어권에서 채워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재직들이 그랬어요. 좋은 시간은 새로 오는 교인들에게 양보하고 일부 예배 많이 와달라. 그랬더니 일부 예배 7시에 꽉 찼어요. 교인들이 서로 놀래는. 9시에도 원래 우리 교인이 꽤 되니까 꽉 찼어요. 11시에도 꽉 찼어요. 1시는 그래도 영어권이 채워줬어요. 3시와 5시에는 많은 이웃교회들이 예수 복음 잔치 한다는데 뭔가 하고 막 몰려들어가지고 또 꽉꽉 찼어요. 또 간증하는 좋은 분도 몇 분 모셨어요. 마지막 7시는 더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13,500명이 도원돼 1,500명의 새신자가 나왔어요. 예배 때마다 이웃의 작은 교회들이 위축당할까 봐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자꾸 제가 광고했어요. 그래도 300여 명이 우리 교회 남아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리더십이 확고히 세워졌어요. 여러분 한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 가서 목회할 적에는 첫 프로젝트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 목숨을 걸고 해내야 돼. 그것을 해냈을 때 리더십이 확고해져요. 무슨 말을 제가 해도 교인들이 믿고 따라와 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실패하면 아이고 저 목사는 말만 하는 사람이 하고 리더십 인정해 주기 시작하지 않으면 어려워져. 이 평신도 리더도 꼭 마찬가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느 공동체 소그룹에서도 무슨 일을 할 적에는 리더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부터는 제 목회가 아주 쉬워져요.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교인들이 100%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비전이 중요해요. 비전이. 성도들은 비전 있는 목회자를 따라요. 성경에 비전이 없는 백성 망한다. 예? 그렇지?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망해요. 비전이 있는 지도자를 따르게 되죠. 맥스웰이라는 분은 비전에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평생 비전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원더러 혹은 수렌저, 방랑자라고 표현해. 두 번째는 비전을 보지만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한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팔로워, 추정자라 그렇게 표현해. 세 번째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성취하며 사는 사람인데 어치버, 성취자, 성공자라고 말해. 마지막 사람이 중요해.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성취하지만은 그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리더다. 지도자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리더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보시고 성취해야 돼.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비전을 보여주고 성취하도록 섬겨주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제가 나성영락교회를 만 16년 섬기고 또 임시당회장으로 한 1년 반을 섬겼는데 제 목회 비전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크리스천을 양육해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를 가슴 깊게 품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간다. 그리고 일곱 가지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그 첫째가 뭐냐? 이 복음적인 목회를 통해서 전인적 구원, holistic salvation을 이루어간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대단히 그 영혼 구원에 강조를 두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믿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서는 전혀 신앙인으로 살지 않아요. 넌 크리스천과 꼭 같아요. 이것은 전인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복음적인 목회를 통해서 전인적 구원을 힘쓴다. 그것이 첫째 목표. 두 번째는 이민교회니까 이민자의 문제와 아픔을 채워주고 치유해주는 공동체를 세워간다. 이민 목회도 아까도 말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교회나 미국 주류교회와 같지만 이중문화의 특수 구성이 있어요. 그 특수상황, Korean American Cultural Context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평신도 리더십을 많이 세워서 함께 목회한다. 이 목회자가 목회하는 한계가 있어요. 미국 목회학을 보면 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이 250명을 넘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신방하고 케어하고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 어떻게 담임 목사가 해요? 다른 목회자 그리고 많은 평신도 리더들을 그리고 목회자에게 주신 목회 비전을 가지고 훈련해서 그들이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고 같이 동역하게 하는 사역이 이 평신도 사역이잖아요. 사실 지난 50년 동안 세계교회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복음적인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시키느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믿는데 복음만의 자유함이 없어요. 여전히 율법적인 공동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주고 상처받는 공동체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복음적인 교회로 회복시키느냐. 이것이 큰 과제인데 필립 얀시라고 쓴 그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도 크게 한몫을 해요. 두 번째가 찬양과 경배의 바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지만 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요. 오스트리아의 힐송 처치는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 수만 명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만 옳고 찬양과 경배 예배는 안 된다고 비판할 필요 없어요. 서로 수용해줘요. 세 번째로는 미전도 족속에 대한 선교에 관심이었어요. 이제 2050년이 되면 그 위크립에서 미전도 정독을 위한 성경 번역이 완성된다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죠. 그리고 평신도를 깨우는 평신도 사역이 확장됐어요.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좀 진보적인 교회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 못하지만은 좌우간 이런 새로운 바람이 세계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 그리고 네 번째로는 2세 교육 2세 목회를 책임지는 목회 사실 1세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이어도 50년 100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얼마나 차세대를 잘 세워주느냐가 우리 민목회 미래상이 지난 11월에 달라스에서 차세대를 세우는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컨퍼런스 가졌어요. 제가 강의 두 개를 했어요. 성경 속에 나온 차세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자기는 차 한 대 세우는데도 너무 힘들대. 늘 차 한 대 세워도 부인에게 잘못 세웠다고 핀잔을 받는데 근데 차 세 대를 세우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웃었는데 정말 우리 이민 목회 미래는 차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큰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상당히 일찍부터 이 차 세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성영락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한 것 중에 잘한 것이 있다면 이 차세대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포트하고 많이 노력한 점. 그 첫째가 2세 영어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이 서포트하면서 제가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200~1,300명까지 모였어요. 지금 또 담임 목사가 떠나서 조금 약해졌다고.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크게 성장시켰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차세대 목회 중에 뭘 했는가 하면 장학금 운동을 줘야 되겠다. 이 본당을 짓고 우리가 이사했는데요. 전임 목사님이 빨리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크게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본당도 꽉 차고 교육관도 꽉 차버렸어. 파킹장도 모자라서. 이게 교회 성장에 막 시장이 오기 시작. 그래서 제가 제2교육관을 지었습니다마는 제2교육관 짓고 본당 확장하고 파킹장 하려니까 2,500만 불이 들어.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모아놓고 건물은 100년 되면 또 지어야 하니까 건물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하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래.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2,500만 중에 1,500만 불로 해결하고 1,000만 불은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사람을 키우자. 그 당시에는 이자가 은행에 7% 나오는데 뮤추얼 펀드에 넣으면 10% 이자가 나오는 때예요. 이 천만 불을 기금으로 모아놓으면 10%면 100만 불이 나오잖아요. 100만 불을 매 투자해서 크리스찬 정치인, 크리스찬 과학자, 크리스찬 교수, 크리스찬 기업인, 크리스찬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은 막 100년을 키워보자. 매 100만 불을 투자해서 100년을 키우다 보면 미국 역사에 큰 임팩트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학운동을 시작. 물론 건축도 하고 하다 보니까 100만 불, 1,000만 불 기금을 못 모아서 한 500만 불까지 모았어. 그래가지고 1년에 몇십만 불씩 장학금을 줬어. 우리 이명천 목사 오셔서는 또 20만 불을 목회자, 선교사, 자녀 장학금을 추가해가지고 더 많이 줬어. 그래서 그동안 한 3,000명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은 분만 해도 100명 명이다. 제가 지난 12월 16일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인문학 박사 명예 박사를 받았어요. 명예학위 박사를 줬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그때 이민호라는 젊은이가 교육학 박사를 받더라. 한국 사람이. 저를 보고 찾아와 주세요. 제가 영락교회 장학금 받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전 모르는데. 또 몇 년 전에 하와이 갔던 조일구 목사라는 분이 자기가 크레몬트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영락교회 장학금을 받았다. 물론 박사학위가 있다고 목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 받으면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사실 PhD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지적으로 하면 목회가 안 돼요. 목회는. 그래서 그 신성정 목사가 제가 나성영락교회 수업 때 옆에서 목회했는데 저보다 한 살 밑이에요. 서울 충영교회 섬겼댔는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할 때 제가 난가주 책임졌다가 미주 전체를 책임지면서 그분이 이 난가주 책임을 맡았는데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나면 자기가 PhD를 떼내는데 5년 걸렸대. 목회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자고가 한 100여 명. 지금 신학교 교수로 일하는 분도 많아요.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 중에도 수십 명이 돼요. 그래서 많은 인재를 키웠는데 그것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것보다 더 큰 임팩트를 줘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천 명씩 회개하거든. 바울이, 스테반이 설교할 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돌에 맞아 순교해요. 누구의 설교가 더 위대해요? 베드로의 설교 위대하죠.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더 위대해요. 그는 평신도였지만 얼마나 장엄한 설교를 하는지 몰라. 신구양을 아주 깨뜨리고 있어요. 그 장엄한 설교와 순교를 지켜보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일어섰다고 그러죠.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문을 연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더 위대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회개시키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 가다 거꾸러져요. 제가 오래전에 시리아 다메섹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바울이 쓰러진 곳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거기에 비전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요. 그 아나니아가 누구냐? 70인 제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 아나니아가 살던 집에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베드로보다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그 위에 일어나죠. 예수님의 복음을 신학하고 정말 세계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연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제가 이민 목회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목회자가 와서 막 강의를 하면 기가 다 죽어요. 왜? 이민 목회의 3분의 2가 100명 미만의 교회를 목회해요. 어떤 지역은 우리 교민들이 100명보다 안 돼. 그래서 뭐 100명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위축돼요. 언제 우리는 몇천 명 교회를 이루느냐. 그때 제가 그런 말, 여러분들 위축되지만 30명, 50명을 목회해도 정말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 한두 사람을 키워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섬기던 목회자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아멘 아멘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속장으로 5명, 10명 가정을 섬기고 썬데이 스쿨에서 5명, 10명 학생을 섬겨도 그중에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 한두 사람을 키워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때 몇만 명 목회한 목회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다 영어권으로 가는데 한국교회를 이어갈 젊은이들을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중에 1.5세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바빠가지고 목요일날 한 시간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을 보고 이거 누가 맡아서 하려니까 아무도 안 하겠대. 그런데 진재영 목사라고 지금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 그분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몇 년을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분들 키워가지고 청년부 예배로 만들어서 이제 영어 예배를 이제 예배당 새로 제2권 지으면서 이제 한 4, 500명 되는 그 생초리를 만들어서 내보내주고 거기다가 청년 예배를 셋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2시에 청년 예배가 한 500명까지 성장, 청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새들백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때 베스트셀러인데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도전을 받은 것이 아 나와 함께 섬기는 부교역자도 나보다 더 큰 목회를 하도록 내가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 이렇게 부교역자가 풀타임으로 뭐 파트타임은 더 많아요. 이렇게 지내갔는데 지금 정말 저보다 다 훌륭하게 목회. 조금 전에 말한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 지금 통합 측의 부총회장인 된 평천교회 이명성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7년 섬겨. 우리 박영은 목사님, 토론토에는 미랄 교회, 뭐 많이 있어요. 여기 뉴저지 근처에도 여러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더 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2세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민 목회 축복을 받은 것은 늘 선교사의 심정으로 섬겼어요. 아, 이민 목회가 이게 선교지구나. 또 2세 교회도, 2세 목회도 선교지. 우리 박 목사님 늘 그래. 우리 2세들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좀 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100%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정말 목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27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해 2,000불씩 지원하는 27가정. 또 300불에서 한 700불까지 도와주는 협력 선교사를 26가정 파송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현지 목회자를 길러내요. 그러면 개척교회 시작해요. 100불, 200불 줘야 개척교회를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을 제일 많이 했을 때 180명까지 지원했어. 셀그룹에서 구역에서 한 사람씩 맡아서 100불, 200불 지원하게. 그래가지고 180명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후임이 와서는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선교가 많이 끊어졌어요. 지금은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 제가 그래서 영락교회 와서 재직부서에 두 개의 새로운 부서를 만들 커뮤니티 사역부.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섬겼지만은 흑인 커뮤니티, 히스패닉 커뮤니티, 미국 주류사회 많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흑인교회 하나 개척하고 히스패닉 교회를 네 개나 개척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 후에 이렇게 지금은 독립을 해서 이제 히스패닉 교회가 두 개, 세 개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민교회는 이제는, 이제 한국교회보다 다른 특수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겨야 돼요. 또 수요일 날은 그 지역사회 아이들 데리고 아와나 아르시, 아와나 프로그램을 해서 또 1년에 한두 차례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 히스패닉. 그리고 매주 홈레스를 몇백 명 섬기기 시작해요. 토요일 날 장애인을 위한 그 교육이 있었어요. 장애인.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고 다민족이 다 와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했는데 제 후임이 와서는 1년에 30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지역사회를 많이 더 섬겼어요. 저는 한인기독교연맹 회장도 하고 우리민족 서류돕기를 하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저 몇만 불 도네이션하고 다른 교회에서 많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우리민족 서류돕기 할 때도 몇백만 불 미국에서 북한의 어린이들 위한 식량, 의학품 이런 것을 보내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흑인 커뮤니티와 함께 시청 앞에서 인종화 평화행진을 한 3천 명이 모여서 저희 교회 청가대 가서 찬양하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또 강단교류를 해서 제가 15명 흑인 지도자를 데리고 한국 가서 큰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기회도 주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목회였어요. 그래서 재직 부서에 두 가지 새로운 부서는 커뮤니티 사역부하고 가정 사역부라는. 그래서 가정 사역을 전담하는 목사님 플로시나이께서 가정 사역으로 PhD 받은 분을 모셔다가 부부 동산, 아버지 아들 캠핑, 가족 수양회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왜? 가정이 건강해. 가정이 우리 사회의 기초자리, 초석이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섬김이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섯 종류의 교인들이 계셔요. 늘 뭘 하자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떤 복을 많이 받느냐? 안 되는 축복을 많이 받더라고. 덜 안 된다고 생각. 두 번째는 반대는 안 하는데 자꾸 이유와 구실을 대는 분이 있어요. 경제 사정이 나쁘다, 뭐 시간이 없다, 뭐 나이가 많다. 자꾸 구실을 대, 핑계를 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 세 번째로는 막 죽지 못해서 섬기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피곤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몰라. 네 번째로는 말로 한몫하는 분이 있어요. 말로는 뭐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것 같고 미국 정치를 혼자 다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런 분이 있는데 똥키호테형 크리찬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마지막은 말이 없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과 실천을 옮기는 분. 이런 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나가요.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찾아봐요. 우리 2018년을 섬길 때 초대교회 모든 재직들은 이런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가 어제도 창의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 했잖아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무슨 골짜기죠? 루비딤 골짜기에 가요. 그랬더니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해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그래. 그랬더니 막 생수가 쏟아져서 목마름을 해갈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막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과거에 익숙한 방법대로 습관한 방법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화를 내면서 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 앞에 가서 명하라고 명하라. 그게 하나님은 이 똑같은 장면 같지만은 40년의 문화의 갭이 있어요. 새로운 시대예요. 처음은 출애굽 직후고 마지막은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몸에 익숙한 방법대로 모세가 두 번 치니까 모세 리더십 끝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문화 상황에서 창의적인 리더십을 요구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리더십 끝나고 여호수아로 바돌이 넘어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70년대까지 스위스 시계가 세계 시장을 80% 점령했어요. 그때 스위스 시계가 변화된다고 어떤 분이 말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무슨 소리냐 안주했어. 그러다가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폭삭망해. 6만 명, 7만 명 그 기공들이 다 실직당해요. 미국 자동차 업계도 70년대 컨퍼런스 미국 자동차 업계가 새로워져야 한다. 변화된다 어떤 분이 주장했어. 일본차, 유럽차가 추격해오고 있다. 그저 자동차 기술이 아니 미국은 자동차 왕국인데 무슨 소리냐 콧방울이 했어. 80년대 들으면서 일본의 도요다, 일본의 차들이 막 추격해 오고 유럽의 차가 추격해서 결국 2000년도에 파산에 이르 3대 자동차가 거의 파산에 이르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새로워져. 변화해야 돼. 창의적이 돼.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이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전략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성에서 새로워져요. 변화되어야 돼. 김성호 장로가 쓴 6일 약국 갑시다는 책이 있어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시골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서 복무하다가 제대했을 때 손에 쥐어진 총자본은 약사 자격증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마산 변두리에서 4.5평짜리 약국으로 인생을 출발해요. 그것보다 더 적으면 약국 허가가 안 난대. 돈이 없으니까 몇 개의 약품만 갖다 놓고 큰 제약회사에 가서 큰 통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큰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는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출범을 해요. 그 책을 읽어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약국을 하고 7일 날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두 가지 비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에 보면 한 분 한 분 고객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랑으로 섬겨준다는, 한 분 고객을 사랑으로 섬겨줄 때 100명, 200명, 500명 고객을 끌어들인대. 한두 명 고객을 상처 줄 때 100명, 200명, 1000명 고객을 떼내버린.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고객으로 와요. 그 가난한 그때도 장학금을 몇천불 내요. 몇백만 원 내. 교장 선생님도 없다고 해서 자네는 돈을 좀 많이 벌거든 장학금을 내라고. 그러자 선생님 이 가난할 때 이렇게 도네이션 못하면 부자가 되면 더 못합니다. 연말에는 동장을 찾아가서 가난한 동민을 도와달라고 성금을 전달해. 얼마나 열심히 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열심히 해요. 3만 원을 학생들께 받는데 5만 원이 들어도 섬겨주라는 거. 이렇게 면을 했더니 한국에서 최고의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수십억의 돈을 1년에 벌어들여요. 그리고 10년 만에 그 기업이 200배, 300배로 성장해요. 아, 그러자 큰 기업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 기업에서 기업 강의를 해달라고 강사로 초청해요.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돼요. 또 하나 비전과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어제를 되풀이해서 오늘 살지 않는다. 오늘 되풀이해서 내일을 살지 않는다.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인생을 산다는 자기의 커리어나 직업이나 프로페션이나 자기의 신앙생활이나 영성생활에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창의적인 인생을 하루하루 산다는 이렇게 10년을 반복했더니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10년을 계획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커리어나 직업이나 프로페션은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추라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10년 동안 매일매일 창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따라 섬기는 생활은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세 가지 렌스로 늘 조명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성경이라는 렌스. 이것이 프린스 원리예요. 두 번째로는 역사라고 하는 조명. 이건 교훈이 돼요. 성경이 원리는 말해주는데 구체적으로 해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회나 총회 가면 이런 사건이 생길 때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조명을 해요. 역사적 조명. 재판에서도 그래요. 상담에서 그래요. 역사를 공부하면 지혜를 많이 얻게 돼요. 마지막은 문화예요. 이건 상황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직장을 얻으려면 경험이 있는가 물어요. 경험 없으면 잘 안 써줘요. 근데 경험이 중요하면서도 경험에 너무 집착하면은 새로운 문화 상황에서 창의적인 인생을 못 살아요. 창의적으로 사역을 못 해요. 제가 잘 아는 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인천에서 사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섬죠. 늦게 이민을 왔어요. 카나다에. 그 키친이라고 한 곳에서 60명, 70명 교회를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꾸 교인들이 재직들이 목사님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니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재직들이 얼마나 손발이 되어서 착착착착 잘 팔로우업을 하는지 모르는데 아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 자꾸 재직들이 목사님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화가 나니까 막 재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하고 싸우면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과 싸우면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식사를 초대했어요. 이 목사는 한국에서 목회를 너무 잘해서 이미 목회를 못한다고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저는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밖에 못했어요. 미국 와서 처음 이미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목회는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 그저 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14년 엘리에서 14년 두 교회밖에 못 섬겨.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붙들리면 매달리면 집착하면 새로운 문화 상황에서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목회를 못하게 돼요. 사실은 그 미국의 가장 크게 성공한 그 기업가가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 또 애플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 이 대학을 공부하면 많은 공식을 배워요. 노하우를 배워요. 그래서 기름길을 가긴 해요. 그러나 이 교육을 또 많이 배우다 보면 틀에 박힌 사람이 돼요. 틀에 박혀 창의적인 생각을 잊어버려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빌 게이트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사원하느라고 중단하고 나중에 명예 졸업장을 탔지만은 제가 그 2010년에 그 아주서 퍼시픽 대학에서 그 졸업 커멘스먼 어드레스를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한국말로 해도 좀 부담이 되는데 영어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사형하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요. 그때 제가 많은 미국의 대학에서 졸업연수를 어떻게 하는가 리서치했어요. 그랬더니 2005년인가 7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스티브 잡스가 졸업연수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연수를 하느냐. 대학도 못 졸업한 사람이 이 명문대학에서 졸업연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해.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양부모의 1년 봉급을 다 갖다 바쳐도 학비가 모자라서 대학을 포기했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청강을 몇 개 했대. 그것이 애플사를 시작했을 때 너무 도움이 됐다. 그런데 그걸 시작할 때 자기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직을 내놓겠다고. 그런데 애플사가 잘 되니까 너무 똑똑한 이 인재들이 몰려와서 할 수 없이 밀려나요. 쫓겨나. 자기 약속대로. 얼마나 고생을 하죠. 그 고생을 하면서 많이 배운 것이 인생을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보는 훈련을 받게 돼.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를 차리는데 성공해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애플사를 크게 성장시키는데 그때가 아주 자기에게 집도 사고 가정이 안정되고 참 해피한 그런 기간이라고. 그런데 췌암에 의사로부터 췌암에 걸렸다고 취장암에 걸렸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을 더 깊이 배운다. 물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인생을 살 때 뭐가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권이 뭔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stay hungry, stay humble. 항상 배고픔에 머물러요. 항상 겸손함으로 배우라는. 그때 창의적인 생각이 발상된다는.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한 30, 40분 해도 되나요? 한 빨리 끝내야 되나요? 예?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10시까지. 그럼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이하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섬기라고 하면 좀 부담감을 가져요. 자기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바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의 영적 계산법에 의하면 섬기는 자가 주인이 돼.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돼. 섬기는 자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요. 섬기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켜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바이블 베이스드, 성경에 기초한 크라이스트 센터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미션 오리엔티드 리더십과 섬김을 강조하고 있어요. 불란서의 아베 피에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엄청난 재벌의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 유산만 가지고도 평생 떵떵거리며 한평생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자기는 좋은데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수도원 생활을 청산하고 옷을 벗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입법해서 당선돼서 정치가가 돼. 국회의원으로서 10년 이상을 막 정치활동을 해보는데 정치를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져요.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달라지는데 더 사회가 악해돼. 파리거리의 홈레스가 점점 늘어나요.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국회의원 옷을 벗어서 던져버려요. 스스로 홈레스가 돼서 홈레스 세계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어울려서 홈레스 생활을 수년간 해요. 그러면서도 홈레스를 의식화 교육을 시켜요. 세 사람, 네 사람 그룹을 만들어서 자립의 길을 걷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요. 못 쓰는 깡통이나 쓰레기를 주워서 그것을 재생시켜서 자립의 길을 걷도록 훈련해요. 한 10년간 했더니 파리거리 홈리스가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분은 인도로 건너가서 병원을 짓고 나병센터를 지면서 인도 사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병원을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란서로 돌아와서 옛날 홈리스 친구들 찾아다녀요. 그중에는 크게 기업에 성공해서 준재벌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도네이션을 좀 해달라. 도네이션이 뭐죠? 돈 내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엄청난 돈을 도네이션해서 센터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제 이렇게 헌당을 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패를 만들어가지고 감사패를 증정해요. 그때 아베 피에로는 유명한 말 당해요. 여러분 감사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사람. 내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아십니까? 유명한 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재직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섬김에 대해서 기쁨으로 섬겨요? 섬김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의무가 되고 있어요? 섬김이 기쁨이 되고 있어요?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베 피에르가 누구냐? 불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투표로 뽑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당선됐어요. 한 번만 당선된 게 아니라 7번이나 당선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94세로서 2015년에,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만들어놓은 엠마오라고 하는 그 자선단체, 공동체가 40여 국가에서 50개의 공동체를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삶에 큰 기쁨을 주고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은 불란서 시민들의 가슴 속에 가장 존경한 인물로 지금도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되 얼마나 잘 섬기냐 하면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어 왔다. The Son of Man didn'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Whoever will be great among you will be your servant.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큰 자가 된다는 말이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종의 생활을 훈련받고 또 섬기는 삶을 해야 된다. 그러나 바로 해야 돼. 바로 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리더들을 불러놓고 한 고별설, 간증설교. 어떻게 섬겼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설교, 간증설. 제일 먼저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이 말은 온전한 겸손, 참된 겸손 말. 영어로는 great humility라고 썼어요. 이 겸손이란 말이 그 humility인데 라틴어 humanus라는 단어에서 왔더라고요. 땅이라는 뜻에서. 이 땅은 원래 하늘에 비해서 낮은 곳이. 이 땅은 막 우리가 짓밟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짐승들이 막 짓밟고 소대변을 누고 충을 뱉고 모욕을 해도 다 받아들여.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 더 비옥한 땅이 되어서 풍성한 오곡 백과를 열매 맺게. 이게 겸손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온갖 모독과 치욕과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래 겸손함으로 다 받아들여. 그래서 결국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성업을 완수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15가지가 넘더라고요. 하나님 겸손하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고요. 겸손할 높여주신다고. 환난 날에 후원해 주시겠다.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럼 쉼을 주려. 겸손하게 참 안식을 주겠다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겠다. 이것은 부동산업에 투기해서 수지 맞추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지도자. 지도자.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의 계곡을 해서 흘러넘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기를 원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함으로 섬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두 번째로 눈물로 섬겼다. 눈물로. 눈물은 뭐예요? 사랑의 극치를 말해. 눈물의 사랑이 있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요. 구원받는 역사가 난다.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난다.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노 내 양을 먹이라. 이 섬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이잖아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그 속에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사랑이 뭐냐? 쉽게 말해서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교인들이 교역자 입장에서, 교인들이 교역자 입장에서, 당회원과 재직들이 교인의 입장에서, 평신도들, 교인들이 당회원과 재직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많은 것이 수용이 돼요.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돼. 문제가 풀리게 돼. 오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속에서 이 입장을 바꿔보는 사랑이 없어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두 번째로 사랑이 뭐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배려하는 말. 제가 2004년에 1월에 은퇴했어요. 이제 14년이 됐는데 은퇴하면서 늘 목사는 이제 교인들에게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나도 이제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한 해 당의 서기로 수고한 장로님 부부하고 2004년 새해에 당의 서기로 수고할 부부를 용수산이라는 좀 좋은 식당에서 제가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장로님들이 보통 때는 캐주얼 드레스를 하고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편안하게 나가자고 해서 넥타이도 안 메고 그냥 평복 차림으로 부부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는 넥타이 메고 권사님들도 막 얼마나 잘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왔는지 너무 미안하고 송구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지만은 어느 해변가에 나체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체촌 사람들이 하루는 회의를 하기를 우리 옆 동네 사는 아주 신령하고 경건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초청장을 냈어요. 아, 초청장을 받은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나체촌에 옷 입고 정장하고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기가 벌거벗고 갈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수영복 차림으로 가기로 결. 아, 수영복 차림을 다 가서 봤더니 그 나체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전부 정장하고 앉아있는 경건하고 신령한 목사님을 모시는데 우리가 벌거벗고 들을 수 있느냐. 전부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는. 그래서 목사님은 수영복 차림으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다는 우스운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공동체가 세워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아름다운 직장과 사회가 세워져.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보면 상대방을 발휘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막 세우잖아요. 한국 정치계도.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많은 분쟁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 용서. 제가 2년 전에 몽골에 가서 선교여행을. 이 몽골은 징기스강이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나라잖아요. 그 징기스강이 어떻게 큰 제국을 이뤘을까? 용서와 사랑의 리더십을 통해서. 예수는 안 믿었죠. 그는 젊은 시절에 아내를 원수에게 뺏겼어요. 근데 1, 2년 후에 도로 찾아와요. 근데 그때는 원수의 아기가 배에 임신되어 있어. 근데도 그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들로 키워줘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적국을 공격해서 정복하게 될 때 적국 시민들이 몽골에 충성을 다짐하면 꼭 같은 시민으로 대우해줘. 그리고 적국의 많은 리더들, 인재들, 기술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몽고나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서 결국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게 돼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시잖아요. 사랑으로서. 남아공의 투투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탔어. 그가 어떻게 앵그리칸 성공의 신부가 됐나, 유명한 에피소드. 하루는 아버지 손을 잡고 어린 소년이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백인 청년이 하나 오다가 자기들 앞에 왔을 적에 무릎을 착 꿇고 경의를 표해요. 그 당시 풍습은 백인이 지나가면 무조건 흑인들은 무릎을 꿇고 그 백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 습관. 무릎 꿇고 존경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백인 청년이 하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아요. 아버지께 물어요. 저 젊은이가 누구냐고. 아버지가 설명해.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기 위한 영국 성공의 손 신부란다. 그때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나도 커서 신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백성을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고 주교가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타고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다가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이 좀 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하느냐 고심하고 하다가 하여튼 이 장로님을 만나서 한 10년 섬기셨을 텐데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떠나든지 장로님이 그만두자. 만나자. 어느 장소에서. 그래서 한바탕 가서 막 한풀이도 하고 그동안 쌓였던 그 스트레스 풀고 받았던 상처도 좀 풀고 막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장로님을 만난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성령이 감동해서 그렇게 건강하고 의기양양하고 펄펄하던 그 장로님이 아주 병색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건강이 나빠졌는지.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 이 장로님의 아픔을 그동안 케어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구나. 막 마음에 찔림이 생겨. 눈물이 콱 쏟아져. 눈물은 막 흐르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물어요. 솔직히 고백을 해서. 그때 그 장로님이 자기 고백을 해서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사업이 힘들어서 참 목사님을 열심히 돕고 손과 발이 되어서 섬겨줘야 하는데 지난 한 2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책임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목사님 나를 용서해달. 그래서 이 장로님과 목사님이 붙들고 한 15분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교회 문제가 풀렸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10년을 더 목회하다가 원로 목사가 우리가 목회할 적에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모습. 그저께 유튜브에 보니까 닭 두 마리가 막 싸우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막 그 닭을 싸움을 말리더라. 닭 한 마리 꼬리를 물고 막 잡아당겨요. 싸움을 말리지. 야, 사람보다 더 좋다. 사람들은 자꾸 이간질에 싸움을 붙이는데 강아지가 막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피스메이커로서 섬겨야. 그리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기빙. 프레드릭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티네이저가 되면서 막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벽길로 탈선해요. 그저 아버지가 아들 붙들어 놓고 어머니 이야기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조언했어요. 이 아기를 포기하든가 어머니의 생명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했어요. 이 어머니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출산하고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철이 들면 어머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언이 뭔가를 꼭 들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조언했는데도 늘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너를 출산하고 세상을 떠났단다 이야기를 들려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철이 들거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언이 뭔가를 들려주라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한 것처럼 너도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져요.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져요. 그렇게 반항하고 탈선하는 이 아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요. 그 후에 신학교에 가서 유명한 목사가 돼.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설교가의 한 사람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요. 아마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 생명을 버렸노라. 너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고 이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섬겨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시험을 참고 섬겼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보면 늘 안일하고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환란의 바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오래 참으면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비극이 시작돼요. 제가 85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토론토에서 섬길 적에 6개월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메릿 펠로십이라는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어. 그걸 마치고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서 집사람하고 이제 성지 순례를 처음으로 갔어. 저는 성지 순례 가서 이스라엘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를 이렇게 지내온 그 광야를 좀 보고 싶었어. 그래서 테라비에서 미니버스를 타면은 한 10시간이 걸려요. 근데 실제로는 한 3시간이만 가요. 근데 국경지대에서 시간을 많이 3시간 보내. 이스라엘 쪽에서 1시간 반 정도, 저쪽에서 애굽에서 1시간 반 정도 뭐 막 서류를 쓰라고 그러고 짐 조사 다 하고 그래요. 뜨거운 여름인데 아이고 너무 힘들더라. 불평을 했더니 같이 갔던 미국 친구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경을 넘는데 40년이 걸렸는데 뭘 3시간 가지고 그러냐. 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3시간을 못 참으면서 이민목계를 하려고 하다니 막 제가 가책이 들었어요. 그때 인내에 대한 큰 교훈을 제가 배우고 깨달았어요. 한 5분만 더 참았으면 깨어지지 않을 가정이 깨어지고 한 5분, 10분만 참았으면 위대한 작품이 이루어질 텐데 그걸 참지 못해서 쓰레기통으로 온거가 들어가고 5분만 더 참았으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텐데 그만 참지 못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a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했다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헌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비극이 뭐예요? 지식은 머리가 축적할 정도로 터질 도로 쌓였어. 물질적으로 어느 때보다 풍요한 인생을 살. 그러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예배 대상이었고 사명이 없어. 그래서 공허해요. 허무해요. 자황우황해요. 온 천할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이 1년에 수십만 명이에요. 한국이 자살 국중의 1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4M을 바로 정립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4M이 뭐냐? 첫째,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 여호수아가 뭐래? 여러분이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배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무엇을 섬기고 예배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잖아. 메스터. 두 번째로는 멘토예요. 좋은 멘토를 모신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메이트. 좋은 룸메이트. 좋은 부부. 큰 축복이에요. 이 목회도 해보면 사목 안 하는 것 같아도 반은 하더라.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내조를 잘해준 데 있어서 늘 감사하겠어. 불평하지 않은 것. 마지막은 미션이에요. 미션. 제가 은퇴하고도 건강하고 이 파이낸셜이 이 서포트가 되고 하는 미션이 있을 때 참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제가 금년에도 많은 일을 해요. 베트남에 그 제가 파송했던 김성남 선교사라고 그 우즈벡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선교하다가 그 문이 닫히니까 그 서울 초원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6, 7년 돼요. 제가 서울에 가면 자꾸 자기 교회와 설교하라고 그래. 제가 은퇴한 후에도 한 달에 1,000불씩 계속 도와댔어요. 근데 성교 문이 닫히면서 서울에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제가 고마운가 봐. 가면 꼭 강단에 설교하라고. 그래서 1년 반 전에는 좋은 선교 프로젝트가 있으면 내가 하는 새 생명 선교 좀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월남에 이제 그 김영규 선교사라고 있는데 같이 그때 25년 전에 파송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협력 선교사로 아답트해서 해마다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데 거기 교육센터하고 보육원을 지으면 좋겠대. 그 예산이 15만 불던데. 그래서 제가 섬기는 새생명 선교에서 10만 불 되고 거기에서 5만 불 내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예배당도 지어보는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 오퍼레이션 하는 거, 팔로우업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교회가 3년간 1,500불씩 매달 돼서 자립할 때까지 운영하기로 해주고 시작을 했어요. 필리핀에 아테 장로의 신학교라고 있는데 대전영락교 김동모 목사님이 총장이 돼서 2년 전에 한 3,000불씩 제가 장학금을 늘 보내왔는데 작년에 한국 갔더니 신학교는 했는데 신학생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대. 체육관을 지어. 체육관 짓는데 4만 불. 그래서 저희 새 생명에서 2만 불 도네이션하고 그 교회 총장교회에서 2만 불에 4만 불 들여서 체육관을 이렇게 또 짓고 있어요. 시작해서 건축이 설계가 끝났어요. 최근에는 그 몽골에 있는 그 제가 파송했던 최순기 선교사로 있는데 북한에 갔다가 순교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는데 제가 2년 전에 갔다 그 묘지도 갔는데 그 사모가 아직도 선교해요. 근데 LA 영락교회에서 좀 도왔는데 선교비가 끊어졌다. 근데 그 예배당 새생명 선교 성교회라고 있는데 그 몽호라는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목회를 잘해요. 한 500명 모여요. 몇 년 전에 가서 설교도 하고 재직 수련회도 해주고 또 많은 교회 지도자 세미나도 하고 이랬는데 2층에 카페를 만들면 한 달에 1,000불주 수입이 생긴대.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카페를 좀 만들게 도와달. 경비가 15,000불든. 그래서 그 대니 선교사라고 제가 돕는데 한국교회에서도 서포터기인데 한국에서 5,000불 도네이션하고 우리가 한 10,000불을 만들 테니까 금년에 그러면 시작하라자. 그래서 제가 5월에 한번 다시 들어가서 그 카페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해마다 제가 과테말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 중국계 지도자들도 제주도에서 몇 번 했는데 요새는 중국 정부 안 보내서 제주도 프로그램이 좀 중단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고도 건강하고 파이낸셜이 서포트가 되고 미션이 있으면 얼마나 보람있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것을 귀히 여기자. 여러분, 윌리엄 보든이라는 천문이가 있었어요. 1904년에 시카고 고등학교 졸업해.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아버지가 대학 가기 전에 세상을 좀 구경하고 와서 대학을 가라고 그래.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다 보니까 1년이 걸려. 세상에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고 헐벗고 교육받지 못하고 병든 많은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을 갖고 돌아와요. 그래서 1905년에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예일대학교 입학에서 막 새바람을 일으켜요. 200명, 300명에서 기도해라고 성경 공부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막 전도하는 새바람을 일으켜요. 기록에 보면 졸업반 때는 1200명, 1300명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리로 나가 전도했다는 기록이 나. 그리고 1909년에 졸업을 하고 190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3년간 공부하고 1912년에 졸업을 하고 이 모수룡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선교 한 번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겼어요. 그렇게 준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열정을 가지고 떠났는데 선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던 너무 안타깝게 생겼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보따리가 나와서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성경책이 나와. 성경책 첫 페이지에 세 마디가 쓰여져 있어요. No reserve. 아낌없이 바친다. No retreat.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No regret.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 세 마디가 많은 젊은이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도전과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헛되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 수백 배의 열매를 맺듯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 헌신함으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엄청난 재산이 선교비로 뒷받침을 하게 돼서 엄청난 선교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끝맺겠어요. 안찬호 선교사는 분이 있어요. 케냐에. 이분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너무 가난해서. 근데 체격이 너무나 건강해요. 저보다 뭐 거의 한 배 반, 두 배 돼. 그래서 스스로 중퇴하고 군대 들어가요. 공수부대 가서 7년을 근무해요. 공수부대에서 제대를 하고 강원도 광산에 들어가서 광부 생활해요. 7년간. 근데 광부 생활이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날마다 술 먹고 동료도 뚜르고 패고 초복 같은 인생을 살. 근데 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게 돼요. 삶의 비전이 달라져. 소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교를 졸업해. 1992년도에 배낭 하나 메고 케냐 선교를 위해서 케냐로 들어가. 버스를 타고 이제 막 시골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근데 뭐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막 바디랭귀지로 뭐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겨우 버스를 멈췄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너무 기쁘고 너무나 시원해서 운전기사를 보고 고맙다고 감사표시를 했더니 떠나가란 줄 알고 떠나가 버렸어요. 거기서 마사이족, 케냐 마사이족 선교 시작돼. 거기서 몇 시간을 혼자 걸어갔더니 케냐 젊은이들이 자기를 포위해서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둘러서 막 무슨 말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그게 무조건 예스 예스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 창과 칼을 목에 대고 배에 대고 막 또 무슨 말을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노노 하고 소리를 쳤대요. 아, 그랬더니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래. 돌아와서 막 자기 얼굴에다가 침을 막 뱉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나서 같이 막 춤을 뱉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해. 처음에 질문은 우리를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따라가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예스 하니까 통과되는 우리와 같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느냐? 배신하고 떠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 노 하니까 또 합격이 돼. 통과가 돼. 세 번째로 막 춤을 뱉던 것은 이제 우리의 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축복의 세레모니야. 아, 근데 거기도 통과가 된 거야. 그래서 추장에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대접을 받고 그날부터 마사이족 선교가 시작. 25년 동안 마사이족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24, 4개 교회를 세워요. 중고등학교를 세워요. 그 중고등학교에서 성장한 그 젊은이들이 나이로비 대학에 가서 케냐 사회 지도자로 막 세워지고 있어요. 그 마사이족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장 중에 추장이 되고 있어요. 존경받. 근데 문제가 있어. 이 마사이족은요, 소똥으로, 말똥으로 이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벌거벗고 사는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7,000명 이상이 모여. 그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큰 문제예요. 전부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보지 말아야 할 게 자꾸 보여지고 뭐가 덜렁덜렁 하니까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빤스라도 입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이제 복도에다가 수천 개 펜스를 이제 재놓으면 전부 입고 한 시간 예배 드려, 한 시간, 두 시간은. 그리고 나갈 때는 너무 답답했다든지 다 펜스를 벗어 팽개치고 막 벌거벗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20년 이상 목회하고 사역했더니 이젠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신령과 진리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한 공동체가 변화돼요. 한 사회와 국가가 변화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해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가로막. 드로아에 갔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막 밤에 손을 흔들면서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세워요. 이것이 유럽교회 시작이에요.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때 바울을 태우고 간 배에는 새로운 유럽을 싣고 갔다. 그렇게 고백. 복음이 들어가자 바이킹족, 해적이 변해서 문명국가를 이루자. 문명인이 되자. 그리고 지난 2000년 이상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잖아요. 문명의 꽃을 피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196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새로운 미국, 보스턴 프리마우스에 내린 것은 새로운 미국을 싣고 온 사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발을 디딘 언더우드 아펜살레 선교사의 도착은 새로운 한국을 싣고 온 역사적 사건. 오늘날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세계가 변해, 사람이 변해, 공동체가 변해요. 우리 재직들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정말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2018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사님과 조직 재직들이 한몸 일치월장해서 정말 이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한 해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광을 받았지만 2018년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또 도전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역사에게 변하고 제6관이 완성되어서 더 많은 2세들이 차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고 우리 재직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